요즘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셔서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전쟁을 벌일까 두려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이 담겨 있어요. 복음. 이 복음이 담긴 놀라운 소식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차근차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1시부터 어저께 못 하셨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직분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조금 빨리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리고 성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진멸당하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성이 진멸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멸 전쟁을 이렇게 수행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쟁이 전투가 언제 있었냐면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약 3,500년 전, BC 1,400년 전쯤 되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리고성 전투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들, 전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합니까? 왜 전투를 합니까? 일단 전쟁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몸을 다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고요. 다치기도 하는데 왜 이런 전쟁을 할까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대 전쟁은 사실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했겠죠. 고대 전쟁은 그 정의가 약탈 전쟁입니다. 약탈 전쟁. 전쟁을 통해서 내가 저쪽 상대방에서 무언가를 뺏어올 게 있기 때문에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서 전쟁을 하면 그들의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그 전투력들을 남자들이나 이런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버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식량들, 음식들을 뺏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많은 짐승들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뺏어오기도 하죠. 때로는 많은 무기들을 뺏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귀금속들, 귀한 것들을 뺏어옵니다. 심지어는 땅도 이제 완전히 뺏어버리죠. 땅도 뺏어버리며 그곳에서 계속 세금을 거두면서 그들이 유익을 누립니다. 이게 고대 전쟁의 목적이었죠.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약탈물을 가져와서 그들이 갖게 되고요. 심지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 약탈물을 나누어 줄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원해서 전쟁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징집되어서 나가기도 했지만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재산을 불릴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죠. 여러분, 사실 비단 이 고대 전쟁만 그랬습니까? 지금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이 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정확하게 아무런 유익도 없이 희생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이 어떤 경찰 국가를 자임했지만 심지어 이제 경제 논리에 앞서서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되었죠. 그렇죠? 미국을 뭐 이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모든 전쟁이 어떤 그 껍질을 까서 보면은 그런 자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의로운 전쟁이 있고요. 조금 불의한 전쟁이 있을 뿐이지만은 그게 어떤 근본을 까 뒤집어 보면은 그 가운데 무엇이든지 지키고 싶은 빼앗고 싶은 이익이 아니라도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쟁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리고 전쟁은 이런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약탈 전쟁도 아니었고요. 무언가를 이익이 되기 위해서 빼앗는 전쟁도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2주 내내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의, 공의가 나타났을 때 불의한 가나안이 어떻게 멸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는 불의한 이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자, 그것의 대표로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는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불태워지는데 어떤 누구도 그 여리고성을 재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시고 그 멸해진 것은 누구도 세울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여호수아서 6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나잖아요.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르릴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예. 이 성을 아무도 다시 재건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 아합 왕 시대,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아합 왕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중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대로 그는 맏아들과 막내아들, 예, 집안이 망합니다. 예. 바로 그렇게 해요.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이어서 이제 나머지 전쟁을 벌려나가겠죠. 가나안에 31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여리고 왕을 제외하고 30명이 있겠죠. 자, 그들을 다 정복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제 7장부터 쭉 펼쳐지는데 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그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헤렘, 예, 바친 물건, 바쳤다 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단어는 동시에 바쳐진이라는 뜻과 함께 동시에 진멸이에요. 진멸. 온전히 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는 완전히 진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여리고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멸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략물이 남았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옷 하나와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의 집에 숨기게 됩니다. 장막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텐트는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숨길 때 사실 아간만 알았던 것이 아니고 아간의 가족들이 다 알 수밖에 없는 구조죠. 어떻게 그 전쟁터에서 숨겨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땅에 묻으려면은 지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나다니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장막 안에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아간의 식구들은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아간이 그것을 숨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어떻게 동시에 진멸되어야 될 물건을 아간이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이 아간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해야 될 아간이 이제 진멸될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 불의로 가득 찬 죄로 가득 찬 가나안을 향해서 진노를 쏟아부으셨는데 이제 그 진노가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벌이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아마 아간과 아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고 그대로 전쟁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전략을 어디로 세우냐면은 베델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리고에서부터 베델은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요. 그 베델 지경을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데요. 베델과 벳 아웬이 있고 베델로부터 한 2, 3km, 한 1, 2마일 안 되는 그 거리에 아이라는 자그마한 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목적은 베델 성을 점령하는 것인데 전략상 그 작은 성 아이를 먼저 점령을 하고 그것을 교두보로 삼아서 베델을 점령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이제 베델을 향해서 가서 아이성을 쭉 둘러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 아이는 이름이 아이입니다. 아이. 예. 제가 썰렁한 농담하면 안 되죠. 네. 예, 아이, 아주 작은 성인 거예요. 작은 성. 예, 아주 작은 성이라서 이는 정말 별볼일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요, 우리가 다갈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너무 작고 우리는 지금 이제 기세등등하니까 우리에게서 한 2, 3천 명만 뽑아서 보내면은 저 아이성은 금방 먹습니다. 예, 시군죽 먹깁니다. 그래서 2, 3천 명만 보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예, 3천 명을 올려 보냅니다. 작다고 하니까요. 아주 작은 성이니까 2, 3천만 가도 된다고 하니 3천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요? 웬걸요? 자, 아이성 쪽으로 향해 있는 곳은 이렇게 언덕입니다. 자, 그쪽으로 지금 예,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도망쳐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 올라갔던 3천의 사람들이 막 도망쳐 오는데 그것도 그냥 도망쳐 오는 것이 아니라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이성 이 군사들과 전투를 벌리다가 36명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무슨 골짜기라고 했습니까? 스비딤입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예, 5절 보세요. 스바림이군요. 5절 보시면은 스바림 골짜기까지 여기 보시면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 비탈길에 도망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걸 보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간담이 녹아버리는 것이죠. 그럼 참 성경을 이렇게 재밌게 썼습니다. 그죠? 우리 여호수아 2장과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오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오니까 두 번이나 그들의 마음이 가나안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표현을 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삼천이 올라가서 아이성에서 전투를 하고 패해서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다 녹아버린 거예요. 다 녹아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가나안 주민들은 이제 사실 전의를 상실한 것 아닙니까? 여리고가 그냥 무너졌어요. 그 굳건한 여리고가. 아, 어떡하냐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 가장 작은 성 아이성에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떠한 계기가 됩니까? 반전의 계기가 되죠. 야, 한번 해볼 만하구나. 저들도 사람이구나. 한번 해볼 만하네. 저렇게 쫓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성 사람들은 예, 그리고 베델 주민들은 아주 이렇게 예, 분위기가 업됐을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요. 과연 이 아이성이 어떠한 곳이고 어떠한 이 아이성 전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 사실을 남겨두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에는 만약에라는 가정은 없죠, 그죠? If라는 가정은 없지만은 우리가 이 본문에 비추어서 제가 만약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3천 명이 아니라 예,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3천 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보냈다면은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우리 장로님의 지혜는 제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 젊은 우리 성가대 분들에게 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3천 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졌어요. 네. 야, 성가대도 제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앉으신 제일 이제 지혜로우신 분들에게, 자, 만약에 3천이 아니라 3만 명을 올려 보냈다면 여호수아가 올려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는 그냥 한결같이 진글로 합시다. 그죠? 예, 다섯 개. 우리는 하나니까요. 예. 3만이 아니라 30만을 올려 보내도 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전쟁이 지는 것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수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오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성경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데려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가장 작다는 표현으로 이 전쟁은 수의 전쟁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냐, 은냐 불이냐, 그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우리가 수가 많고 저들은 작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2, 3천만 보내세요 하는 그 정탐꾼들의 말에 여호수아가 마음이 기울어버리죠. 그래서 아이의 전투를 위해 사람을 올려보내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여호수아는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천만 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시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전쟁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이런 회개할 거리가 있다. 나는 가나안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 진멸 전에 너희가 이제 진멸당할 그 진멸될 백성이 되어버렸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자기 판단을 따라 전쟁을 벌렸다가 결국은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엎드려 있을 때, 종일 엎드려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전쟁에 진 이유가 수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30만이 올라가도 지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헤렘, 진멸하는 거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 진멸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아이성 전투의 패배 진단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멸되어야 될 이스라엘 진안에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지 않은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갑니다. 제가 13절, 여러분들 14절, 15절은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앞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자, 제비를 뽑는 것에 무슨 신령한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제사장의 흉패 가운데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있어서 자, 그것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했겠죠. 자,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입니다. 12지파의 장정만 얼마죠? 60만 명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것을 뽑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썼을 것입니다. 12지파의 대표가 나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6명, 6명 나눌 것입니다. 어느 쪽인지. 자, 우리 돌 두 개로 하나만 뽑아내기 때문에요. 자, 이쪽이든지 이쪽이든지. 그래서 6지파는 이제 뽑히지 않는 지파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걸린, 뽑힌 지파 6 중에 또 범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6을 또 반으로 나누겠죠. 3, 3 나누겠죠. 그러면은 걸리지 않는 3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3이 남아있겠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1, 2로 나누겠죠. 만약에 1에서 걸리면은 이 1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1, 2에서 1이 2가 아니고 1이면은 1은 버리고요. 또 2를 가지고 또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지파가 어디라고요?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유다지파. 여러분, 유다지파는 야곱이 축복할 때도 나왔지만 장자지파입니다. 명문지파입니다. 예, 뭔가 부족한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다지파가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60만입니다. 12로 나누면은 이 유다지파는 5만 이상이 되겠죠. 이 유다지파가 뽑혀 나올 때까지 그 아가는 속으로 설마 했겠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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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유다가 걸렸을 때도 자기 외에 5만이 더 있습니다. 예. 5만 분의 1이에요. 설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다는 아들 둘이 있죠. 그죠? 다말에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가 있는데요. 세라가 걸립니다. 세라 족속이 걸린 거예요. 그 세라 가운데서도 뒤에 누가 있죠? 갈미입니까? 세라. 제가 여기서 막히네요. 세라 다음에 누구입니까? 라. 예, 성경을 봐야 되죠. 이때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예, 세라 다음에 삽디가 나옵니다. 삽디. 자, 삽디가 나오고요. 그 다음, 삽디. 그 다음에 세라. 세라의 또 이제 자손 중에서 삽디 자손이에요. 또 삽디 밑에서 갈미. 그리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수가 많이 있죠. 5만 분의 1로 막 줄여지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5장 1절에 보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아간을 알고 계세요. 왜 여호수아에게 유다지파 누구의 아들 아간이 범죄하였다. 그를 돌로 치라. 이러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예.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간에게 마저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아간에게 마저도 그 불순종한 아간에게 마저도, 아간과 그 가족들에게 마저도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간과 그 가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설마 나를 알까라는 불신앙으로 반응하였죠. 불순종한 아간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고 계시지만은 그 아간은 그 하나님께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이 설마 아실까?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나만 이렇게 했겠어? 이랬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결국 그 아간이 뽑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여호수아 7장 25절부터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예, 오늘까지 아골골짜기, 저주의 골짜기라고 그곳이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숨겨진 죄악까지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7장을 읽어가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수아 6장은 어땠습니까? 예. 지금 명문 유다 지파의 삽디 아들, 갈미의 아들 그 아간이 뽑혀 나올 때 그 6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반드시 다 진멸하라는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 라합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게 6장과 7장에 여호수아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오늘까지 여기에 있었다는 표현이 딱 두 번 등장하는데 7장에 아골 골짜기가 오늘까지 있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 기생입니다. 진멸되어야 될 그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계수에 들지 않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을 설명하는 성경에서 라합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우리 아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아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라합에 대해서는 유일한 설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두 글자입니다. 기생이요. 기생. 예.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이방 사제들이 많아서 그러한 어떤 종교적 기생인지 아니면은 정말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러한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부조리한 시스템 가운데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예, 그러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그는 진멸 가운데서 그는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반대로 명문 가문 유다 지파입니다. 예. 그리고 세라. 예. 그 이어오는 그 자손 가운데서 그 아가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예, 그는 저주의 골짜기에 돌에 맞아서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도 내려옵니다. 이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이가 이 예, 유다 지파 가운데서 그 밑에 베레스 세라가 있는데 그 세라 자손 가운데 살몬이라는 사람 예, 그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식이 나오게 되죠. 결국 그들은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나오는 아간과 아골 골짜기 이야기는 역시 동일하게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실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 이야기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가장 이렇게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더우시면 에어컨을 켜셔도 됩니다. 예. 가장 심한 욕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 안에서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바리새인 같아요 이러면은 뭐 아마 못 견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신 정말 바리새인 같습니다. 못 견딕니다.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 예. 그 아이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대들 때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죠. 예. 부모님은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고 하는데 이 자녀의 눈에 보면은 부모가 정말 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예. 예수님의 사랑 대신에 부모의 엄격함으로 이렇게 기르는 것 같으니까 대들 때 하는 말이 아빠 엄마는 정말 바리새인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거의 마음이 다치고 끝나는 거죠. 예.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같아요 말보다도 더 심한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당신은 아간 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믿음이 좋은 예,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도 나는 아간이 아닙니다 하면서 울면서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아골 골짜기로 우리가 한번 다시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간이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들어왔던 자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잠깐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옷 하나 숨기고 예, 은금을 조금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범죄가 되어서 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범죄 맞죠? 예,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나는 아간보다 나,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도 수의 전쟁을 하지 아니하시죠. 그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낫잖아. 저 사람은 살인했는데 나는 그래도 살인은 안 했잖아. 저 사람은 조폭이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봐주실 거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수와 양으로서 여러분들의 죄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진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간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뽑혀 나갈 때 어느 누구도 아간을 대신해서 자기가 돌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 아간을 대신해서 돌맞는 사람이 없어요. 예. 어떤 사람도 아간을 대신해서 돌을 맞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아간 아닙니까? 예.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돌맞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저주의 골짜기에 그 악월 골짜기에 자신이 내가 아간이요 하고 예, 저와 여러분의 이 아간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죄인이라는 이 이름표를 대신 달고 들어가셔서 돌에 맞으신 분이 계시죠. 예, 아무도 이 아간을 대신하여서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어떤 누구도 대신 돌에 맞아 죽지 않는데요. 내가 아간입니다 하고 그 저주의 골짜기로 친히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 악월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대신하여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다시고 대신 돌에 맞으심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라합처럼 생명으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지금까지 있을 때 그 아골 골짜기를 바라볼 때 저것은 나와 상관없는 골짜기 나는 이 정도니까 나는 그래도 아간이 아니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서 돌맞아서 죽어야 될 내가 아간이었는데 이 아간이라는 이름표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타시고 그곳에서 그분이 저주를 당하셨구나. 거기가 바로 복음의 골짜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서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아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거예요. 예. 네 이놈들 이 말씀을 어기면 너희 반드시 죽을 거야. 그 말씀들로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깁니다. 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킬 힘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자들을 위해서 예, 이 말씀을 다 지켜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의 이름표,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악월 골짜기에는 우리는 그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 지키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하는 그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거기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요.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악월 골짜기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그 수치와 저주의 골짜기, 내가 거기서 아간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름표를 달고 죽어야 될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고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제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물건을 챙겼던 그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자기 목숨마저도 이제 그 악월 골짜기로 우리가 내어 던지잖아요. 그곳에 죄인들이 있는 곳에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 2장 14절에 나오는 그 악월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악월 골짜기에도 이제는 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 찬송가 323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절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악월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이 2절 한번 해볼까요? 323장 2절, 찬송가 323장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악월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그 눈에 보이는 유혹 때문에 예, 몰래 숨기는 죄를 범하고요. 예,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신앙하였던 아간 같은 우리들이 그곳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다 녹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그 악월 골짜기에도 이제는 내가 가진 것까지도 주를 위해 드리며 그 생명을 구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악월 골짜기에 있는 아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나는 아간이 아니에요. 예.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니까요. 이러한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아간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군요. 이제는 그곳이 악월 골짜기라 할지라도 소돔 같은 거리라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드려 그곳에서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당신의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믿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수로서 양으로서 여러분들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 계시면은 저 이렇게 다운타운에 계시는 할렘에 계시는 그런 분들보다 조금 낫겠죠. 예, 술집에 계시는 그런 분들보다 조금 낫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 죄마저도. 그러나 그 죄를 대신 달고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이 악월 골짜기든 어디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몸된 교회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정말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로서 양으로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날마다 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근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숨겨진 죄악들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그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힘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죄가 녹아내리며 정말 그 죄를 미워하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들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하나님 이렇게 증거하며 전달하며 나누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